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건지 앤 로지스라는 그런 락그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러한 락앤롤 그룹이었는데요. 아마 1993년도로 기억하는데 아르헨티나에 와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소녀 팬들이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최고로 큰 스타디움을 빌렸는데 그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관객들이 꽉 찼었고요. 그들이 묵었던 호텔에는 팬들이 몰려가서 주위에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다 통제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연 다음 날인가 제가 학교에 갔는데요. 그 여자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만나는 모든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업돼서 흥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그 그룹의 아주 열성 광팬이었는데요. 특별히 리드 보컬인 엑슬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가방에는 그 가수의 얼굴로 도배가 돼 있었고요. 각종 학용품이라든지 뭐 옷 같은데 그 가수와 그 그룹의 사진들로 아주 가득 채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그 엑슬이라는 가수를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그 가수를 사모하고 흠모하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공연장에 갔는데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데 뛰어가서 그 공연 내내 자기가 그 가수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뛰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을 그 가수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팬레터도 스태프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연장에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더 목소리가 흥분되면서 높아졌습니다. 공연 중에 그 가수가 자기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가수들이 거기 찾아온 팬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그냥 사랑한다라고 한번 외친 건데 그것이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흥분해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녀들이 달콤한 꿈을 꾸죠. 그 꿈은 다 그냥 사라지는 꿈이었어요. 그 친구의 꿈도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팬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죠.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스타들은 자신을 따라다닌 사람에게 대한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은 모든 행동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말하는 것이 그 스타에 다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작가인 주다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에게 바로 이러한 팬과 같은 태도를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스토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소녀 팬들과 달리 우리의 뛰어남이나 멋짐에 반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에 목매이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지성에 감탄하시도 우리 아름다움에 놀라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은커녕 그분의 인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하고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열어보면 그 모든 성경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들이 가득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신비,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격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은 인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그렇게 묵상할 때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악한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죄악되고 죄악된 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목숨까지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감사와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원문의 표현들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모두 감탄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탄사를 표현합니다. 오,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그는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또한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그 핵심의 그 결정체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온 인류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비유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그 사랑은 감히 우리가 묘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엄마가 그 갓난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잊지 못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희미한 그러한 신음소리, 우리의 울음을 대번에 알아차리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은 단 한시도,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아니 인간의 그 어떠한 미사 여구를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빙산의 일각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또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들이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 사건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문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고고학에서 발견한 그러한 글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니느웨 왕들이 자신들이 전쟁을 이루고 승리했던 그 승전가를 기록했던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도시 앞에 사람들의 머리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들의 시체로 기둥을 쌓았다. 양처럼 목을 땄다. 그들의 창자들이 넓은 땅 위에 쏟아지게 했다. 그 왕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 위에 널었다. 내 칼로 그의 턱을 뚫었다. 그 구멍으로 줄을 묶고 개 사슬에 채워 도시 광장의 계집에 넣었다. 정말 끔찍하죠? 사실 입에 담기도 참 불편한 그러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표현을 순화시킨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악했는지 표현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치를 떨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나의 반응은 분명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에 잘못됐지만 최소한 그는 솔직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에게 연민을 보이시는 그 모습, 또한 그들에게 직접 압제를 당하였던 그 백성, 또한 그 사람이었던 요나를 보내는 것이 절대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죠. 니느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요나 보러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요나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황당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향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죄악도 말할 수 없이 악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끊임없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들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불의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선지자로 살아왔던 자신일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멸망받아야 하고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그 백성들, 그 니느웨 사람들과 자신의 죄악이 그리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받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무 심한 임무를 맡기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임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권위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인정받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 첫 번째 사명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청혼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고개를 흔들며 아마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과정을 꾸려서 아내와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침묵하며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부정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바보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호세아의 자리에 있었다면, 호세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호세아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명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한 그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고멜의 옛 버릇이 도지는 것은 그러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호세아를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호세아는 제발 돌아오라고 매달렸지만 그녀는 호세아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 남자를 찾아가서 아내를 부탁하고 그에게 돈까지 전달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그 고멜에게 실증을 느낀 이 남자는 고멜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호세아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호세아의 그 행동이 나타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그 경매장으로, 노예 경매장으로 찾아가요. 고객들이 보면서 고르고 값을 부를 수 있도록 고멜이 발가벗겨진 채 또한 노예들과 그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노리개로만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남편인 호세아가 서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한 것은 율법의 규범을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을 저지른 그 배우자를 이혼하고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호세아가 그 고멜 아내가 그렇게 버려져 있는 모습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둬도 호세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한번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다시 사오려면 당시 노예의 값인 은 30세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은 15세겔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그 식량을 싣고 그 돈과 함께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그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그 식량까지도 내어놓아야 그녀를 다시 한번 구출해 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러한 굴욕과 치욕의 감정을 겪으면서도 그 고멜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설명보다는 단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호세아가 필요했어요. 호세아가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 감정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무리한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악하고 추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멜처럼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다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셔도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모든 것,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고매를 건져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이 아니고는 다시 되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와 나는 우리를 철저히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다. 끝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며 사랑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내 백성들도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호세아에게 또한 고멜에게 또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개인적으로 구약 전체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고백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시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가 그분께 아무리 큰 상처가 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베커라는 신학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완벽하고 순전한 행복을 다시 즐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멜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약한 여인의 이름을 들으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랑의 핵심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포기하여서 고멜을 건져내고 다시 살려내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네가 없으면 나의 행복은 완성되지 않는다. 너를 버릴 수도 너를 포기할 수도 없다. 그 말씀이 온 시대를 통과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컨 웨이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이러한 의심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 어려움들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포기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모든 것에서 혼돈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 이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두렵고 막막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서 확증하는 것,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서학자인데요. CCM을 만드는 그러한 가수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멜의 노래라는 그러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그 고멜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가사를 썼는데요. 이렇게 그 노래가 이어집니다. 부정한 나를 대하여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난 이런 사람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그 분이, 그 존재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불륜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바보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보는 바라봐도 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사랑할 때 가장 크기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굴 보고 있으면서도 더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다음에 우리를 보고 보셔도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한 탄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보고 또한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